네, 우리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단순히 하늘천, 나라국, 저 위에 있는 어떤 공간적 개념을 뛰어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간의 개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공간적 개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종국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수 없고 어디 있다고요? 네, 너희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부터 천국은 우리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학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Already, not born yet.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는 순간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Already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나 but not yet.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이 나라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언제 도래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찬송가 가운데 그런 말, 그런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나와 세상은 간 곳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세속의 문화, 사탄의 흑암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는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이 세상과 다른 것들은 다 온데간데없고, 그 구속한 우리의 주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의 고백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동부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세속의 문화 안에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도래하면 돼요. 그러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증거에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하는 거죠? 왜 교회는 그토록 이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힘을 쏟는 겁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한 인생 가운데 제대로 뿌리 내리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복음이 바로 그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사역, 전도의 사역, 이 교회가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되죠. 그게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것이죠. 저는 이 동부사랑의 교회 담임으로서 그러니까 이 비전을 갖는 거죠. 이 비전을 갖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먼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통치 안에서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이 교회 자리로 인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이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 예, 그게 바로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비전이에요. 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우리 교회를 양쪽으로 부흥시키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요, 너무 기뻐요. 목사로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저 영혼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춤이라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어제 저희 우리 새생명 축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이제 저희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 일들이 시작이 됐고 뭐 그간의 이제 경험을 봤을 때는 큰 이제 저희가 기대를 안 했어요. 사실은 기도는 참 많이 했지만, 근데 감사하게 이 비전을 함께 공유했던 분들이 성도들을 데리고 오고, 예. 어제도 보니까 한 3, 4 가정 정도가 와서 같이 제가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 한 영혼이 한 가정이 주님께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듣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할까.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잡 또 일들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얻어진 또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잘 꾸려가야 돼요.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의 목표는 뭡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야. 이게 늘 우리의 마지막 골이 돼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도 쓰임 받으면 돼요. 실질적으로 나아가서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를 해도 되고 다른 여러 모양으로 이 일에 우리가 또한 직간접적으로 인벌브 되면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삶의 마지막 사명은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들을 깨우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이루는 것. 이것이 모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4절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 네,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갈릴리가 아니에요. 나사렛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부어져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세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두세 사람은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이 새벽에 이 아침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무 기뻐하세요.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함께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내 배우자, 내 가정, 내 주위에 있는 권속들에게 이 영향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여기 아버지들 어머니들 참 많으신데 예,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내 배우자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영적인 영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자녀나 배우자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다락방을 이제 인도하는 순장님들이 여기 많이 계실 텐데 그 순원들을 바꾸고 그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건요 언제나 영적 리더인 나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의 영적 변화는요 저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주 특새를 진행한 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를 위한 일이었어요. 제가 먼저 이 담임 목회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저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여러분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지금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제가 보여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부터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승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4, 5절에 보면 아까 보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예, 성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게 이 당시에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여러분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죠? 성부의 역할은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체 그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딱 끝났다면 구속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것은 2000년 전에 한 유대인의 죽음으로 끝났을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건 어떻게 어떤 연유에서 그게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는 거죠? 바로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신 게 뭐예요? 성령의 부어지심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상년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이 기점을 통해서 전후가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의 제자들 우리가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얘기하면, 그 십자가의 일을 예견하면 엉뚱한 얘기했어요. 그러던 그들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예,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바치는 선교사가 돼요. 순교자가 돼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에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깨달아진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이 복음이 정말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파고들어온 거죠. 아,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들에게 얘기했던 이 진리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각인에게 적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도 바로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이 역사가 성령의 부어지심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특별히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때, 그때는 바로 성령의 부어지심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이 부어짐을 위해서,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그냥 머리로만 스쳐 지나갈 때가 많아요. 이게 정말 우리 심령 깊은 곳을 파고 들어오려면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진짜 진리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이 되는 거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볼 텐데요. 여러분, 성령,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죠? 심지어는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제자들을 붙잡고 이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역사들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럼 바로 여러분 기록할 수 있는 분 기록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 이걸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이 성령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기록한 책이라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은 뭘까요? 그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성령의 예수님의 가르침, 그 성령의 본질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집중을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먼저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꼼꼼하게 그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 현장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사역의 현장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본질, 그것을 먼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행전이 나오기 전에 성령이 누구신가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바탕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러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역 중에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역을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이 사역이 정말 가치,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역이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보여지는 사역보다 그 밑바닥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본질에 우리는 먼저 충실해야 돼요. 제가 요즘 저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사역자들 교육자회를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뭐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풀타임 사역자니까 정말 그 사역을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늘 관심 있는 건 그거예요. 저분이 저 사역을 어떤 힘으로 감당하는가? 저 사역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의지로 사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사역을 하면요, 마지막은 늘 인간의 뜻이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또 거기에는 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거기에는 늘 또한 인간적인 잘못된 율법적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준비되어진 영혼으로 사역을 하면 거기에 그제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사역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 사역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동부 사랑의교회가 앞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과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던 무슨 사역을 감당하던 먼저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영혼을 주님 앞에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의 현장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